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아마 올해 들어와서 가장 추운 날 같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로 처음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몽골 선교사로 일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풀러 신학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있을 때에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5주년 기념집회를 인도한 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일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안식년을 마칠 무렵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때가 바로 9.11 테러 10주년이 되는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9.11 테러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악랄하고 비열한 테러 공격이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와 이웃들까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시 테러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제더미소로 변한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건물 6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중에 가장 높이 솟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102층 높이로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됩니다. 추모 공원도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세계 최대의 인공 폭포가 조성되고 나머지 공간은 참나무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한 관광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네요. 뉴욕, 그리고 미국에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상징물이 될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아픈 상처로 남았던 그라운드 제로가 테러 10주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원래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 또는 피폭의 중심지를 뜻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장소를 말하는데, 1946년 7월을 뉴욕타임즈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뒤 핵폭발이나 지진과 같은 대재앙의 현장을 가르치는 용어로 쓰이다가 2001년 9월에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우리가 보통 9.11 테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된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행위로 일어난 대규모 재앙을 표현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 또는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 창조의 시점에 있었던 우주의 시작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몽골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첫 번째 안식년을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의미 있게 잘 보내자 마음 먹고 꼭 해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는 쉬는 거. 17년 동안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설립자로 책임자로 일하면서 쉼 없이 일벌레처럼 달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좀 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돌아보는 것. 이 사진은 30년 만에 미국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과 시애틀 워싱턴 호숫가에서 다음 그림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몽골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체험하며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옆을 보니까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룹도 없이 돌진하는 군인처럼 고립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 자신과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진지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미래를 준비하기. 그렇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본 다음 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2년간 중간 하프타임을 갖고 나면 새롭게 충전이 되어서 축구의 후반전을 시작하듯이 다음 후반전을 시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앞으로 저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미국의 중요한 지역들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프리웨이가 잘 돼 있죠? 프리웨이를 마냥 달리던 추억은 오랫동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대개 앞차 뒷모습만 주목하며 운전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좀 뭐 옆을 좀 볼까요? 그런데 먼 길을 가다 보면 산 중턱쯤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나옵니다. 비스타 포인트라고 그러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운전해왔던 길들을 볼 수 있고 전체 모습이 나타나는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은 제가 몬타나에서 와이오밍으로 넘어가는 석양의 산 언덕에서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신앙의 눈이란 일상의 삶 속에서 옆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멀리, 더 넓게 보입니다. 저도 새로운 관점에서 나의 살아온 일들과 생활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제 시작하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음과 같이 저의 관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업무에서 관계로 제가 그동안에는 저에게 부과된 일들을 잘해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둘째로는 성취에서 의미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위에서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와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의 직원이 한 260명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지나간 분들을 합치면 거의 제가 인사를 담당한 경우가 500명가량 제가 그동안에 일을 했는데요.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책을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리는 얻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함에서 존재로,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일하게 되는 진정한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한 죄인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얻었어도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 구원의 사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었다는 이 분명하고 가장 소중한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선교의 본질이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면 존재 이유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 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던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박하게 한 가지 은혜를 청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27편 13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믿는다. 생애의 목적이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 몇 가지 제안들이 저희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책임자로 일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계신 목사와 함께 한 가지 소박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20년 동안 선교사로 살게 하셨는데 그 선교 경험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불모지 몽골을 개척하는 동안 놀랍게도 한국이 그동안에 척박한 선교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격과 헌신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그라운드 제로였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지난 일에 연연해하면 깨끗한 마무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일하는 것. 우리가 보통 올인한다 그러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일하는 열정.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리고는 오늘도 이쪽을 쳐다보면서 마음은 저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을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은 이런 배경 속에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의 일행이 광야로 산으로 숨을 곳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일행 전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일행에게 음식을 주고 도움을 베풀어서 잘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일행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무려 85명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겨우 그 집에 아들 하나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 착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정말 그 밀고를 해서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그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생애의 위기와 그리고 기댈 것 하나 없고 완전히 고립된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오늘날 칼날 같은 인터넷 기사 하나가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던 지도자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매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또 페이스북, 또 수많은 인터넷 그 기계들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런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매도하는 거에 열광하고 또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소문에 휘둘리며 거짓이 진실인 양 괴담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52편 7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사람이 자만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아둔 돈을 의지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감동을 받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내면에 있는 진정한 섬김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돈을 이기는 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절 아래에 보면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표준 세번역에는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던 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하고 고약한 성질을 자기 생활 방식으로 삼아서 순진한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 만나면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죠. 그저 가슴앓이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그런 사람을 맞서 대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와 상처, 자책감과 아픔으로 가득할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세번역에는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은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 놓였을 때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으로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읽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을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자신이 그만한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절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몽골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공항에는 마주 나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선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일했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야망 속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몽골과 울란바타르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밖에서 오히려 더 크게, 더 넓게 선교할 수 있으며 몽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이성칠 박사 가족을 만나서 몽골 선교사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의 가족이 결단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지금 울란바트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을 전공한 윤준호 박사 가족이 울란바트르 대학교 체육 교수가 되어서 선교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임갑순 박사님 부부를 만나서 또 그 가족이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저희 한 가족이 나왔는데 세 가정이 작년 9월부터 울란바트르 대학교에서 교수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갑순 박사 부부가 지난 연말에 저희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초한 저희를 늦은 나이에 이곳에 오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니 총장님 네 분이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루실 그분의 비전을 저희들이 이곳에서 100분의 1이나마 이어나갈 수 있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 7대 지하자원국으로서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가용 에너지 자원이 태부족하여 세계 5대 원자력 기술 강국인 안국은 지난 3월 몽골과 한몽 원자력 협정을 맺고 정부 간의 활발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울란바타르 유니버시티에서 원자력 기초인력개발연구소를 오픈하고 원자력 기초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맡아 한국과 몽골 모두를 힘껏 도와야 합니다. 제가 원자력 공부를 시작한 지가 5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필요한 전공을 가진 저를 이곳에 보내주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형제의 나라 몽골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게 주신 것을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보다 10살 먼저 불러주시는 이분이 지금 70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깊은 밤마다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부르짖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위해 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사랑에 눈물 겪게 감사드립니다. 몽골 땅 끝자락에서 임갑순 이미숙 올림. 임갑순 박사님 부부는 70세인 오늘 몽골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민족에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북한은 젊은 김정은이 지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11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중국도 10월 달에는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 시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연말에 대선을 치릅니다.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의 정치 지형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로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지점, 즉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재철 담임 목사님이 창립 5주년인 2010년 7월에 선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안식월을 다녀오셨습니다. 올해 일부 예배를 새로 신설했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본래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라운드 제로, 바닥에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애절한 기도와 꿈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 2009년 9월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장례식 꿈을 꾼 적이 있다. 하관식이 끝나고 식구들이 헌토를 할 때 깨어났다. 관 속에 있던 나. 그때 나는 가장 가난한 내 마음의 0점. 제가 제 말로 번역한다면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 제로 포인트에서 내 양심과 내세와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도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배신 그리고 좌절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처럼 인생의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진정한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